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지역 합창단 노래 너무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염화에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너희를 권하노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마음의 세계가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소망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때는 제가 그 24시간 샤워하고 세수하는 시간에 성경 손을 떼보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성경을 품에 안고 잔 적도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입도 맞춰보고 내 마음에 어둠으로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 항상 성경하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내 마음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 말씀들은 내 마음에 다른 새로운 세계를 항상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한 좀 오래됐는데요. 위궤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위궤양을 고생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처음엔 대수짱게 생각했는데 이젠 죽을 먹어도 뭘 먹어도 설사가 나는 겁니다.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체중이 7kg가 빠지면 제 체중의 10%가 빠지는 건데 바지도 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하고 벨트 줄도 끌어 당겨야 하고. 더욱이 힘드는 건 이제 제가 부흥회 강사, 집회 강사로 가는데, 강사로 가면서 저 식사를 준비해보니 너무 이렇게 성정성껏 하기 때문에 배 아프단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걱정할까봐. 막 기름진 음식을 잔뜩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 나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설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어려웠어요. 한 석 달쯤 지난 뒤에 이제 막 여름이 가까웠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몸가지고이번여름행사를도저히쳐낼수없을것같습니다하나님배를좀낮게해주십시오하고기도를했어요그때마가복음에있는말씀한마디가꼭옆에이야기가들렸어요무엇이든지기도하고구한것은받은줄로믿어라그리하면너에게그대로되라세상에성경에이런놀라운말씀이있었네무엇이든지기도하고구하는것은받은줄믿어라그러면너희그대로되라아내가그냥배를낮게해달라고기도를하고믿기만하면내배가나오면깨끗하게되겠네되겠네막그런말씀내마음에소망을심어주는거예요근데내가조금생각을해보니까이제제가막너무설사가심하니까죽을먹어도안되고의사선생님은저에게밥한숟갈을100번을씹으래요20번씹으면입에아무것도없어요그런데내가막의사말많이무시했는데배가아프니까빈입으로100번을씹었어요그래도설사가나요성경은뭐라고말하냐면은기도하고구하고그렇게된걸믿으면그낫게할게나그대로되리라분명히내가그말씀을믿을때내마음은어떻게변하느냐하면은배가아프고절망적이고그런데내마음배가다나았다는믿음이갖게되겠더라고요그래서제가하나님앞에기도를해서하나님제가배가많이아픈데배를낮게해주십시오예내배다나았습니다아침에식사를할때가족들이음식을뭐잔뜩해놓고는한쪽코너에내음식이라고해서죽조금하고간장장조림하고뭐김몇장그리고수영못하다잡힌새우이렇게멸치제가막먹는거좋아하는데밥을먹으면막짜증이나요그래도먹으면설사가나니까요근데이제그날내가생각한것이내가김치를참좋아하는데외국에서외국인들이우리집에오면꼭김치대접을합니다한국사람은아내없이는살아도김치없이는못산다고그래요사람들깜짝놀라사실이에요김치안먹는사람거의없어요아내없이사는사람많아요그죠내손자아내없이잘살아요물론지금9살이기때문에내가김치를못먹는건배가아파서못먹는데배가나았다고하면은김치를먹어야하는거예요김치가도저히먹을자신이없는게죽만먹어도설사어떻게김치를먹어요그래서성경을정확하게다시이제분석해들어가기시작했어요무엇이든지기도하고구한것은받은줄로믿어라그러면그대로되리라하나님내배가아픈데배를낫게해주시기도를했어요나은줄믿습니다내가김치를못먹는거는배가아파서못먹는데내배가다나았던김치를먹을거니까다나았던김치를먹어야하는거예요근데이제내마음에용기가일어나는거는죽만먹어도설사그다김치먹다가는죽을것같은거예요의사선생님목사님위장은종이장같이얇아졌습니다잘못하면위가터지는수가있습니다 그러면24시간안에죽습니다는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약 아니면 간주해야 돼. 목사님도 죽는 게 겁이 나느냐고. 그래, 못 따라. 그래도 죽을 필요 없잖아. 그죠?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그죠? 그 내가 저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김치를 먹으면 살 건가? 죽을 건가? 성경에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마음을 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배가 다 나왔다. 김치를 먹자고 다 나와서 먹으니까. 아침 식사 때 가서 김치를 다 먹어서 한 그릇 육개장 끓여가지고 제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 그날 아침엔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여전히 내 음식 한쪽에 있는데 그 탁 밀고 밥 한 그릇 하고 김치하고 육개장 막 먹었어요. 제 아내가 음식을 다루다가 깜짝 놀라. 당신 어찌려고 이러냐고. 내가 이제 제 아내 보고 늘 이제 늘 제가 하고 아내하고는 제가 싸우면 제가 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 들어오면 대문부터 기기 시작하는데 소화진랜드 가니까 국왕 앞에 다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내가 거기 그 비서실에 나도 기어 들어가야 하냐 물어보니까 아, 외국인은 그냥 걸어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러나 기어 들어가면 되니까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걸어가는데 아내한테 내가 집에 문 열고 또 부철절 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내가 이기는 건 아내 믿어먹다 할 때는 내가 맥을 못 쳐요. 그러면 아내가 나를 보고 당신 도대체 어찌려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 걱정하지 마.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더 얘기하면 믿어먹다 소리 들을까 봐 두 말 안 하고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다 먹고 육개장도 김치 먹고 아, 김치 먹고 한 5분 된다. 숟가락은 5분 된다. 뭐. 저는 제일 힘든 게 기빈들하고 식사하는 건데 옛날에 제가 총각 때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너무 짧아 시간 절약하는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하루에 이제 시간을 써야 하는데 24시간을 근데 잠은 안 잘 수 없으니까 잠은 4시간 자고 20시간을 쓰는데 20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2분으로 딱 정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지 그전에는 2분 이상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손님들하고 아니면 기빈들하고 밥을 먹는데 너무 빨리 먹어서 한참 먹다가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중지하고 밥 먹다 생각나 중지하고 반찬만 막 주워 먹어요. 근데 이제 딱 숟가락 넣으면 배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못 견디고 화장실을 갔어요. 죄송합니다만 변기에 앉았는데 막 설사가 쫙쫙 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 내 마음 한 속에서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 배에다 김치를 먹어도 죽을 거야. 근데 다른 한쪽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야. 난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었어. 기도하고 믿었어. 그 나은 거야. 내가 배가 아파가 막 설사가 작작 나는 사람인데 나를 김치 먹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김치를 못 먹어요. 주님이 나를 김치를 먹게 했어요. 근데 막 설사가 나요. 배가 아파요. 다 나왔어. 근데 마귀가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넣어주는 낳았는데 배가 왜 아파? 낳으면 안 아파야지.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낳으면 안 아파야지. 낳았는데 왜 배가 아파?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배가 아픈데 낳았다 하시더라고요. 설사가 나고 막 배가 아픈데 낳았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다.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 판단에 아프면 아프는 거고, 열나면 열나는 거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건데, 내가 하나님같이 동행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설사라고 배가 아파서 막 죽겠는데 낫다고 말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었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하여튼 그날 정신도 반 그릇 먹고 다 설사했어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분명히 배가 낫지 않았고 설사 나고 아픈데 나는 아니 앞에 다 나았어. 믿었어요. 나았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무슨 생각, 그럼 아프면 배가 안 아파야지 나은 거지. 배가 아프고 설사한데 그게 나은 거야? 너무 신기한 것은 보통 사람 이런 비밀을 몰라요. 보통 사람 배가 아프면 아프다 소리 외엔 할 줄 몰라요. 배가 고프면 고프다 소리 외엔 할 줄 모르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소리밖에 할 줄 몰라요.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 소리를 할 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치냐면 배가 아픈데 낫다고 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고통스러운데 기쁘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적 60분이 나오는데 아이 그 사람들 진짜 거짓말 잘하대요. 인터뷰한 걸 똑같이 짜집기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도 같이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보여줘요.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짜집기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맥을 못 쳤어요. 거짓말이. 이제는 내가 볼 때 배가 아픈 거는 배가 아픈 거고 내가 볼 때 뭐 배가 고픈 건 배고프고 추운 건 추운 거고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아파도 하나님이 나았다면 나은 걸로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젠 내가 슬픈데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기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배우고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추적 60분 그걸 보고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리나에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이 큼이니라. 추적 60분 보고 절대로 행복하고 기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심이 돼서.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니까 형제들이 부르둥하고 있어요. 형제들 왜 그래?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다, 즐거워하라고 했다, 나를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한테 기뻐하라고 했다. 기뻐하자. 저도 안 기뻐하는데 하하하 했어요. 이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가 아픈데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내가 나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낳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데 안 어렵다고 기뻐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또 믿음대로 기뻐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제 의견 4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죄수가 돼가지고 가이사 앞에 시저지요. 시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겨서 가는데 바울은 재판만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제 이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형편이 뭐냐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니 여러 날 동안 풍랑이 막 계속돼서 자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살만한 소망이 손끝만도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슬픈 걸 보면 슬프다고 말했고 괴로움을 보면 괴롭다고 말했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다고 말했고 가난한 걸 보면 가난하다고 말했고 어려운 걸 보면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야, 방모 슬픈데 기쁘다고 말 한번 해봐. 그럼 그대로 내가 할게. 괴로운데 즐겁다고 말을 한번 해봐. 배가 고픈데 배가 부르다고 말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지난 여러 날, 여러 해 동안에. 옛날엔 내가 슬프면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데 빠지고, 가난하면 가난한 데 빠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데 빠지고, 불평은 불평한 데서로 빠지고, 그 이상 내가 불평을 이겨내거나 그럴 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슬픈데, 기뻐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할 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어디서 도둑이 시작돼?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남을 미워하는 사람 어디서 미움이 시작되죠? 마음에서요. 가늠하는 자는 어디서 가늠이 시작됩니까? 마음에서요. 불평하는 자는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요. 우리는 슬플 때 슬퍼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울 때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하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참 많은 그 생활 속 경험 속에서 나는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마음은 내 삶을 고통으로 만들어요. 고통을 감싸게 해요.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이 기쁨 속에 거하면 내 삶이 금방 기쁨으로 변해요.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에게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이라고 하지 말고 기쁨이라 하라고 가르쳤고, 슬픔을 보고 행복이라고 막 가르쳤고, 두려움을 보고 평안이라고 마음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뭐라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5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으며, 다르며 그랬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같아요, 달라요? 아니, 크게 대답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오나요? 하나님 말씀이 오나요? 그럼 여러분이 슬픔에 다쳤을 때 슬프다고 받으면 그 슬픔이 계속 이 슬픔을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쁘다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면 내 마음이 기뻐지면 기쁜 일이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제가 남한자 초원에 집회를 할 때였어요. 어느 날 남한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와 계시, 그 중에 여수 애영원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수 애영원 교회라는 교회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나이 서른 몇 살이었고요. 그분 한 쉰 살이 넘은 늙술을 한 목사님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애양원 교회에 성도 수가 몇 명쯤 되니까 한 1,000명쯤 된다고. 그 당시엔 처음에 큰 교회였어요. 제 목사님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1,000명 가운데 구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한참 손을 꼽더니 3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 명 꼼꼼 알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막 확 알았어요. 저 뭐 아주 새파란 조카뿔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목사님, 목사님, 목사입니까? 1,000명 성도 3명이라는 게 많이 복음 안 돼요. 도대체 뭘 했습니까? 구원 받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어떤 교양적인 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운 것이 제 새파란 사람이 늘 수고한 목사님 막 주워 나쁜 맛 주워 까는 건데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으시니까 이야기도 힘이 빠져버렸어요. 한 시간 동안 막 목사님, 뭐가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이제 그해에 이제 여름 수양이 됐는데, 그때 우리 수양관도 없었을 때죠. 제가 알기로, 1989년인가 아마, 80년대쯤 돼서 80년대였나. 그때 우리가 전주에서 이제 수양회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 오승균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수양회 때 다 된 오승균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수양회 날짜가 그때 안 됐습니다. 한 주간 늦춰야 된답니다. 제가, 아니, 연초부터 내가 잡으라고 그러는데 왜 그 날짜 뺏기고 막 그래서 그 마음이 딱 일어나는 그날은 또 내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져가지고 보통 나는 왜 좀 잘하지? 막 그런 말하는데 아 그러냐고 막 넘어가서 제가 너그러울 때 어찌다가 한번 있어요. 전화기를 딱 내려놨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여수 애양원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저들 교회 집회 한번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 수양이 하려는 그 날짜였어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여수 애양원 교회 집회가 아니고 그 교회 집사들,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지리산 뱀사골에서 하는 집회였어요. 텐트를 쳐놓고 하는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꿈 같은 거예요. 성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점심을 먹고 제 텐트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세 명씩 네 명씩 짝을 지어 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임원들. 그때 제가 막 잊을 수 없는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저녁 때 거의 다 돼서 좀 바람 좀 텐트 안에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바람 좀 쏘이려고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와서 좀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10장에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부인이가 쓰러지에 막 어깨를 덜묻어 얼마나 소리 내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젊은 부인이 우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텐트에 나와가지고 바람 쐬고 한 10분 있다가 좀 돌아가니까 그때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간증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건 여기 어머니 된 사람들요. 아이들 어릴 때 바쁘더라도 절대 한나라 먼저 가지 말아요. 아주 잘 잘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적어도 아이들 다 키워놓고 장성해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아이들 늙을 때쯤 돼서 그때 가요.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새엄마가 오셨어요. 새엄마가 또 자기 같은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집이 가난해 중학교를 둘이 다닐 형편은 못 되는데 자기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새엄마가 자기가 데려온 아이를 학교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자기가 서른 받겠다 싶어서 집을 나왔어요. 마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책가방을 들고. 근데 마산 그 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세상에 여학생, 중학생인데 사창가에서 개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창녀를 만들어.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슬픔에 젖어 원망지었네. 운명을 탄탄하고 죽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거기에서 10여 년 넘어 이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창녀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 남자가 그렇게 고마웠대. 자기 창녀나 자기 같은 인간을 진짜 걸레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어서 그 남자가 안 오면은 남자가 그립고 하루도 안 보면 못 견디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마음으로 그 남자를 사랑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찾아와서 무슨 일 나를 좀 따라갈 수 있느냐고 그랬어. 그래 어디 가는데 할게. 그건 묻지 마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왔어요. 시외 버스를 탔어요. 아니 어디 가냐고 내가 묻지 마라 그랬잖아. 그도 이야기해줘야지. 내가 묻지 마라 갈 땐 묻지 말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그러니까 행복해 딸 웃으면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갔는데 나 환자 초원에 온 거예요. 그 남자는 나 환자가 아닌데 부모님 나 환자 집에 같이 살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새 살림을 차렸어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잘 대해주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2년을 넘어 지냈어요. 그런데 제 시부모들이 나 환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자식 갖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나 환자는 자식이 그렇게 애착을 느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2년 전에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창녀라서 애기를 못 가진다. 그 말이 나왔어요. 누가 말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어머니가 얼굴이, 눈을 마주치질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행복하던 집이 하루아침에 슬픔으로, 불행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요즘은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지만 어떤 집은 한 집에 몇 개는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없어 공동 수도 쓰는데 수도관에 부인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조용히 입을 다물어요. 여자가 뒤에서 확 웃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과거를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그렇게 나 혼자 세계인데도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어떻게 못 나와서 예배 시작해서 한참 설교할 때쯤 내가 나와서 뒤에 살짝 앉아서 말씀 듣고 사람을 안 마주치려고 설교 끝나면 마치기 전에 자기 집에 돌아오고 그다 이제 지리산 뱀사골 집회에 따라온 거예요. 그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뭐 도둑질 했더니 가면 그 죄가 있으면 마음 안에 다 그게 끌려서 마음이 해방을 못 받는데 이 부인이 그 자기 과거 때문에 저희 죄와 저희 부부 자기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 너무 감동이 극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임원들만 돼 전 교인은만 그 당시 여수 순천에 목회자들 거의 찾아왔어요. 81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새벽에 말씀 전하고 아침 먹고 말씀 전하고 점심 먹고는 그룹 교제하고 방에 모여도 복음 전하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제사 안 받으시면 손들 한 100명씩 손을 들고 나오는데 한 주 안에 그 교회가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 집회를 마쳐 나오면서 목사님, 이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저는 막 너무 기뻤어요. 전 집회 나도 그렇게 선물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온 성도들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성경책에 못 실어가야 뒤에 추럭 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 천일 고속 타고 왔는데 그때 성경책 없을 때 그 밑에 화물고에 꽉 찼었어요. 막 남자들이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를 기뻐해요.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대문 앞에 젊은 사람이 왔다 오르다 이 집인가 하던 저를 목사님 안녕하시냐 어디 오시냐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왔대요.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 교회에 앞을 못 보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설교한 9시간 설교 다 외워요. 머리가 무지무지 좋은 분이에요. 제가 가고 난 뒤에 그 목사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 제 설교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는데 조금씩 조금씩 바꿔요. 예수님 죄를 사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안 할 수는 없다. 젊은 사람,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목사님이 지혜롭게 조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입을 못 띄게 하고 그 장로님의 복음을 다 뒤엎는데 막 젊은 막 속이 터져 못생겨서 저까지 찾아온 거예요. 제가 또 여수까지 갔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집회하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이 애매한 사람이 또 있던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 막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사무엘 나오는 입구에 거기 보면은 무화과나무 뒤에서 이제 가는데 사무엘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자주 오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눈을 밝혀줘야 합니다. 수호심 제도에 좀 자주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깨우쳐 주십시오.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는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셔서 병이 나셨어요. 뭐 괴로울 거면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볼 때 이게 유익한 거 편은 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날 또 가서 막 쭉 성경 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또 나오는데 그 무화과나무 뒤에서 사모님 톡 튀어나왔어요. 이번에 뭘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그만 오십시오. 이래도 우리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외치면 되는데. 막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은 전혀 달라요. 풍랑이 일어나 여러 날 동안 해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자기 손으로 내어버린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은 큰 풍랑이 그들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구원, 살아나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배에 276명이 있었는데 276명 전부 다 마음에 죽음이 왔어요. 분명히 구원의 여망 배가 파는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라 하면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지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리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 타격과 안하여 이 타격과 손을 면할 수 없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권하노니 이젠 안심한 너희 중에 생명에는 이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제 성경은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었다. 절대 우리는 구원, 오늘 다 죽는다. 우리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 우리 딸은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276명에게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이사는 로마에 있잖아. 그죠? 로마까지 간다. 너희 생명은 지장이 없다. 배만 좀 상할 것,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다. 현재 우리가 보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다 죽었다. 구원받을 길이 손끝만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바울은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한 사람도 안 상해. 배는 잃을 것이야. 우리 눈에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은 항상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믿거든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세계 말고 내가 말하는 세계 이게 진짜라고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볼 때 풍랑을 치든 바람이 나든 배가 빵꾸가 나든 물속에 빠져 들어가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이 진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형편을 보고 두려워 근심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자꾸 이제 두려움이 쌓이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간음을 하게 되고 탐욕을 품으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고통 속에 빠지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어려워도 슬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희들의 삶이 밝아져. 마음이 밝아지면 삶도 밝아져.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삶도 고통스러워져. 마음이 괴로우면 삶도 더 괴로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 있을 때 고통이 끝나고 기쁨이 온 뒤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고통스러운데 하나의 말씀을 듣고 기뻐다 하하하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면 바로 기쁨이 열려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276명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데 다 풍랑을 다 죽을 것 같아서 절망해서 밥도 못 먹고 근심하고 죽음 우리 아이들이 어떡할까 아내는 어떡할까 막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은 현재 보이는 쟁패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종은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둘러나누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 우린 다 죽을 거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 이젠 걱정하지 말자. 기뻐하자. 그 사람 나누어지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풍랑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마음의 풍랑이 그쳤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이 있을 때 곧 또 괴로워해야 하는데
네 마음이 고통에 괴로우면 여전히 고통 괴로움이 이어져. 근데 고통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해 찬양해 봐. 그러면 찬양할 재료가 나와. 형편이 찬양으로 변해. 이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뭐 다 기뻐하지 그죠? 우리 다 그래서 옛날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어려울 때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온 뒤에는 뭘 배우냐 하면은 슬픈데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요. 알겠습니까? 가난한데도 마음이 부유한 마음을 배워요. 이해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마음을 배워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막 슬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한다. 웃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일이 변해요. 근데 그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고 내 형편도 모르고 목사님은 뭐든지 아무것도 아니래.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맞아. 그러면 아무것도 맞아. 어려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이 전부 이런 형식으로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 이거 포도주 다 돼서 뜯어줘. 아니야, 이게 맹물인데 뭐가 포도주야. 아니야, 뜯어줘 봐. 뜯어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밤새 밤이 늦도록 고통을 괴로워하다가 밤중에도 바울의 마음이 변해. 아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 오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제하면 어렵다는 형제야. 그 어려운 거 아니야. 축복이야. 성경을 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시작할 때가 뭐야? 혼돈, 공허, 허감이지. 성경이 막 밝고 영광스러운 게 혼돈, 공허, 허감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혼돈, 공허, 허감이 밝고 영광스러운 걸로 변하는 게 성경이야. 항상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슬픔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배워? 이건 슬픔이 아니야. 축복이야. 영광이야. 기쁨이야. 감사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남한 장군 집에 계집종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포로 됐는데 좀 안 되도록 잡아주고 저 구해주지 왜 포로 됐는데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살아 계십니까? 딴 사람은 남자라고 포로 가는 거지. 난 여잔데 웬 포로가 내 길 가다 잡혔어요. 하나님. 왜 나 그때 안 지켜줬어요?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가 충분히 돼요. 그죠? 이 계집종이 남한 장군 집에 와서 딱 잡혔는데, 엄마도 모시고, 동생들도 모시고, 고향도 거기고 그런데도, 그 장군 딱 보니까, 이 집 남한 장군 문둥병자네? 문둥병 맞네. 우리나라에 가는 엘리사 선지 앞에 가면 저 문둥병 났는데 내 그 이야기 해주면 나만 약간 문둥병 나가요 얼마나 기쁠까. 그래 이 계집종은 포로를 잡혀온 게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나만 양원에 가서 사마리아 가서 엘리사 선지를 만나가지고 문둥병 낳을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오면은 우리 집에 기도회가 재미있겠구나. 간증이 재미있겠구나. 성경 공부가 재미있겠구나. 장군이 나가서 부하들 모아놓고 연설할 때 복음을 전하겠네. 구원받는 사람 고가 점수를 주겠네. 진급 빨리 시켜주겠네. 이런 상상을 하면은 외형적인 계집종이고 언제 집에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한평생 좋아서 비참해 보이지만 계집종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주인은 사마리아 가요. 문득병 나갈까요? 문득병 나가요.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 나만의 문득병 나온 건 너무 기뻐요. 여보! 나 다 나왔어! 대문 갔던데. 막 아내가 끌어안고 울고 쳐. 여기 봐, 여기도 나왔지. 여기 봐, 여기도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뻤다가 여보고 너 고생했지. 이렇게 깨끗해. 봐, 이렇게 깨끗해. 그러다가 문 앞에서는 계집종. 야, 수가 이리 와. 내가 너 때문에 이 문눈배에서 이 지긋지긋한 데서 이 지옥에서 해방만 너무 기뻐. 네 안 오고 나한테 우리 집이 확 변했다. 변했어. 그렇지. 그날부터 이제 딸이 됐어요. 계집종이 아니고. 멋진 신랑 만나 시집도 가고 또 친정 간다고 마차 타고 사마리아 가고 여권 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절망이나 슬픔 우리 건전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슬퍼면 안 돼요. 슬픈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쁨을 주려고 또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노?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가난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부여하게 제가 지금 구원받고 55년째 되는데 지난 55년 해마다 하나님 나를 복을 줘요. 새해가 되면 작년에 생각지 못했던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새해를 맞을 때마다 소망 가지고 새해를 맞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뀔 때마다 지난 1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슬프면 슬픔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괴로우면 괴로움이라고 말했고 고통은 고통을 말했는데 내 마음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이제는 슬픔을 보고 기쁨이라고 저는 말할 줄 알아요. 이젠 고통을 보고 행복이라고 말할 줄 알아요. 괴로움을 보고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지난 작년 5월 달에 성주교회 헌당 예배에서 제가 갔어요. 거기 우리 손인모 형제, 참외노사 짓는 형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형제가 예배당을 짓는데 2억 5천만 원을 빚을 내서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참외농사를 그 해 그거 다 갚았대요. 그 형제는 뭐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 부럽지 않게 돈을 잘 벌어요. 참외 농사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7월 달에 내가 참외 밭에 뭐 할 일이 있나 그렇게 예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참외 따는 일이 없고 재미있겠네. 작년 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뭐 새가 바뀌어서 2014년 7월 달에 미국의 손자들 밭길을 데리고 참외 밭을 갔어요. 애들이 막 참외 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45분부터 참외를 땄는데 아침 해가 뜨니 비닐하고도 더워서 일을 못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막 하루 종일 좀 일 좀 고되게 해서 한 7, 7년도 일을 쉬고 싶었는데, 여덟이 반대로 그만하자고. 참외도 큰 물통에 넣으면은 저절로 씻겨져가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올라가서 크기에 따라 툭툭툭툭 떨어져요. 박스에서 담으면 돼요. 딱 해가지고. 참외를 막 차에 간떡 실어줬어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 아저씨가 저한테 참외 있다고 싹 5만원씩 받았대요, 하나에. 작년에, 올해 또 왔어. 재작년, 작년에도 또 2016년에 참외를 땄어.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영재가 성주 참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신문에도 이 영재가 참회에 대해 기고를 해요. 아주 뭐 그래 한 해는 막 참회가 다 얼어 죽었는데 이 형제 그만 안 얼어 죽었다 하더라고. 도미를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올 겨울엔 좀 추울 것 같아서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줬다 하더라고. 추위를 이기는 비료가 이 형제는 그런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요. 그 자기 집에 그 예배당 곁에다가 커다란 20평, 한 30평 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 모여서 노는 방이에요. 모여서 참회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또 교재실을 만들어가지고 참회 공부하러 오면은 가르쳐 주면서 복음전을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여러 명이 지금 교회를 나와요. 참회 농장에서. 그 사람들이 성주 참회를 우리나라 최고 참회를 이끄는 참 지혜로워요. 형제에게 내가 물어봐서 이 지역의 토질이 참회 농사에 맞나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어떠냐 물어보니까 토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외 입맛에 맞춰서 만든대요, 토지를. 그 참외는 자기 입맛 따라 맞춰서 열매를 맺고. 참외하고 되게 친해요. 참외는 뿌리가 약하고 박은 뿌리 강하다고 참외하고 박을 심어가지고 조그만할 때 한 10cm 될 때 참외 가지 딱 잘라가지고 박,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박 뿌리에다 참외 가지를 접을 붙여요. 그냥 박 뿌리가 막 튼튼해. 원래 박 씨는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가 튼튼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참외 뒤 막 뒷받침할 참외 크게 열리고 똑같은 참외 한 상자에 똑같이 파는 이 형제 참외는 똑같은 성질 만원 더 비싸게 팔아요. 그래도 없어서 못 사요. 하는 지혜로. 그 형제는 참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생각지만 지혜를 가지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줘요. 나도 하나님 가깝다 보니까 내가 슬프다고 슬퍼하면 슬픔이 계속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슬픔이 아니라 행복이야 그렇게 가르쳐 줘요. 나도 행복이라서 웃고 그러면 금방 웃음이 계속 돼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55년을 살면서 많은 걸 주님께로부터 얻었어요.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추러져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 이것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면 기쁠 일들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젠 여러분 괴로움이 있다 온다고 막 괴로움만 쳐도 괴로워하지 말고 슬픔이 온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슬픔이 와도 주님이 이걸 기쁨으로 주신 거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이끌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 난 슬프면 슬프다고 말했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했고, 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절망이면 절망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네 눈 믿지 말고 내 눈까지 사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절망인데 예수님 눈에는 소망인 거예요. 그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또 소망이 돼요. 소망이 돼요. 손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코 중에 제일 큰 코가 무슨 코인지 알아요? 코끼리 코끼리 틀렸어요. 멕시코가 제일 커요. 그리고 지난번에 멕시코 지진 나서 큰 코 다쳤어요. 손자가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참 불쌍해. 손자를 못 본 사람들은. 우리 집에 그래서 제 아들이 저보고 손자 보러 아이패드를 하나 사서 보냈어요. 페이스타임을 하면은 너무 깨끗해. 손자 얼굴을 그냥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갔는데, 이런 분들이 막, 그 놈들은 꼭 저하고 같이 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놈은 코 걸고, 한 놈은 막 빙빙 돌아다니고, 침대 위에 셋이 하면 복잡한데 꼭 셋이 잘라 그래요. 내가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그 소원이나 들어줘야. 손자들이 너무 잘 따라요. 한번 막내의 손자가 치과에 갔는데 의사 이빨만, 아빠, 할아버지 빨리 오라 그러셔! 오라! 할아버지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 늙은 저에게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어요. 본부에서 저를 얼마나 돌리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사역자 모임하고 아침 먹고 바로 군유스코 교사 모임하고 또 8시 반부터는 군유스코 모임 12시 반까지 하고 오후에 또 뭐 모임 갖고 아주 뱅글뱅글 돌려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같이 늙은 사람 곁에 가면 냄새 난다 하고 주책스럽다고 다 싫어하는데 좋아하든 못하든 서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좀 미안해도 서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 행복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슬픔을 기쁨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참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절망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요. 소망으로 믿을 때 마음 안에서부터 절망이 떠나고 소망으로 바뀌어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삶이 시작되는데 내 마음이 소망으로 차면 절망스러운 형편도 소망으로 바뀌고 불행한 형편도 내 마음 행복을 차면 행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너무 고맙지요. 자, 이제 우리 삶 속에 사탄이 절망을 가르치려고 절망스러운 걸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사탄 말도 이거 절망이야, 슬픔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탄아 이거 나 행복이야, 기쁨이야 그렇게 믿어요. 사탄이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사탄은 나에게 절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꾸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즐겁고. 우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뭐 돈 달래요. 뭐 하느냐고. 미국 단신 갈 때 아이들 선물 산다고. 우리 사람이 딴 얘기에 돈 달라면 전 안 줘도 그렇게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줘요. 손자들 선물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며느리가 미리 선물을 사놔요. 그러는건 할아버지 좀 그렇게 써놓고. 선우길 봐도, 항주를 봐도, 선영일 봐도, 선일을 봐도 행복하고, 아들을 봐도, 딸을 봐도, 며느리를 봐도 행복하고, 아내를 봐도 행복하고, 그리고 인민철 목사를 봐도 행복해요. 그래도 사회해 주는데 잘 좀 고맙다 해야 또 내일도 세워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행복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7년 우린 다시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슬픔이나 낙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걸 행복의 전주곡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하시오. 그러면 금방 행복이 여러분 가정을 덮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